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고린도 후서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 전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수습해 나아갖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저자는 바울이라는 거 아시겠죠? 바울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는 고린도 전서 16장 9절에서 내게 광대하고 공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복음의 도약지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복음의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한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죠. 전도 사역 때문에 사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그 이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바울이 설립했던 아직 연약한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아직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좀 신앙생활이 어렵고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바울이 친히 와서 자기들을 보살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원했고 옷을 갈아입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갓난아이 있잖아요. 그렇게 칭얼거렸습니다. 바울이 오지 않자 그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를 감지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중에 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 3년간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동안 고린도인들은 그 가운데 아주 혼란한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몸소 갈 수 없었으므로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가져오는 소식을 좀 얻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디도가 오지 않자 그런데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죠. 마침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겠죠.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빌립보에서 듣습니다. 디도가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었어요. 즉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권면했던 말씀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빌립보에서 쓰게 되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바울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갈 수 없었고 대신 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와 벌어졌던 간격을 좀 좁혀보게 됩니다. 본서신에서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바울의 개인적인 면모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가 교회 안에서의 권증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1장, 뭐 언제나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인사말이 있으니까요.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면서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격앙된 어조로 시작하고 있네요.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갖고 본 서신서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쓰는 사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위를 가지고 서야 합니다. 어떤 권위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다시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그 권위라는 말을 썼는데 이 권위란 오직 진리에 대한 굳건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자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서는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뭐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전단지 나누어주는 거나 뭐 시 읊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사람의 사역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이 말씀을 뭐 나눈다고 그럴까요? 증거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현대교회의 약점이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오 주여 당신은 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히려 뜨겁게 고백했었더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말씀을 의지했어요. 바울도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1절이 그런 면에서 좀 격양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였습니다. 사도적 권위란 바로 그 사실을 두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의심으로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누워있을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중반절에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디모데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이 복음의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곳에서 디모데를 그저 동역자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로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속에서는 디모데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라는 표현도 유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교회가 자기의 소유인 양 설명하는 몇몇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요. 정말 화차는 말로 교회에 누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뭐 서울에도 그런 교회 이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참 그렇습니다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1절을 보고 계시죠. 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바울은 본 서신을 고린도인들에게만 한정시키지 않았고요. 바울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야는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장소라는 걸 아시겠죠? 아름다운 지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아름다운 포도원과 꽃들이 만발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매기 목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죄에 빠져있던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추이니까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 성도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가야 전 지방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 즉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고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나 또 이웃에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송 전에 이제 서론을 보았고요. 좀 1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이제 2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러한 인사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3절로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지 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찬양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사야 41장을 보면 31절이죠? 31절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요. 아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찬양은 성도들의 불평을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 뒤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의미로 출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유일무이한 위치에서 독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독생자라는 표현은 좀 약하지 않는가, 독존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제 스승이신 김세윤 교수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말할 때 어떤 태어난 시간에, 즉 시각에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삼위 가운데서 각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아들이신 아버지 역시, 아들이신 하나님 역시 영원으로부터 계신 분 아니겠어요? 어디로부터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사랑, 자비 그리고 은혜라는 세 가지 표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한 말이 뭐 넘칠 정도로 많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이와 정도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한 정도로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터져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공로가 없는데도 주시는 은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심으로써 주셨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열거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결국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그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저를 사역자로 삼아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늘 고맙고요. 피곤해도요. 힘들어도 그래서 주의 일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해요. 저의 털어놓기 어려운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매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세요. 이 매기 목사님도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느헤미야서인가요? 거기 나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신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매기 목사님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심각한 고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병원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서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위로가 있고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허용하셨으므로 받아들인다고 마지못해 말하면서도 실제로 반항하는 그 내면 세계를 죄송하지만 볼 수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별 모습을 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대로 고백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꾸미고 뭘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합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로 여기시는 것 중에도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어요. 위로란 연약함을 동반한 달콤한 감상주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키시며 감싸 안으신 어머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울면은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괜찮단다.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얘야, 이제 너도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단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에 매달립니다. 세상은 술로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울적하거나 괴로울 때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과 다른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약까지 찾아가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참다운 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현실 도피지요.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겔레오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파라크레트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즉 성령님은 우리 쪽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히려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즉 위로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두지 않고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그 위로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상처에다 단순히 입맞추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변호자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며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을 딛고 강하게 하시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한 위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30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은 위로자를 필요로 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주가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